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달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사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성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나세야 성에서 가깝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손길을 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의 신앙생활이 세상 사람들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 갖기가 좀 쉽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그 신자의 신앙생활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도 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심판이나 어떤 재림이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 이런 얘기에 대해서 별 관심들을 가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벽하게 담을 쌓고 살아가는 건 아니죠. 어쨌든 어울려야 될 상황, 형편들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 신자와 그 불신자 그들과 함께 섞여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냐, 항상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져야 되고 또한 증거되어져야 될 필요성, 또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야 뭐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지, 이것은 좀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일 것 같아요. 분명히 신자가 말씀으로 정당하게 바르게 또 말씀에 이끌림 받아서 신실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신자를 봤을 때에는 뭔가 저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 믿지 못할 사람이다, 이런 평가는 듣지를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내가 세상에서 이 안 믿는 사람과도 어울려 살아가는데 그들은 나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할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과 페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어떤 자기에 대해 변명하는 그런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아그리빠 왕과 페스도 총독이 바울의 말을 듣고 뭐 네 말 뭐 안 믿겠다 이런 반응은 보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바울의 어떤 행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은 저 사람은 도무지 사형을 받을 만하거나 또한 결박당할 일이 없다, 그런 행사를 보지를 못했다, 이런 평가를 들었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과 뭐 많이 사귄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 행사를 뒤쫓아온 것도 아니고 단지 신문을 하는 짧은 시간에 바울을 만나서 대화를 했을 뿐인데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대화하는 그런 말 속에서 뭔가 달리 보여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를 내리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러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만약에 어떤 그 자기의 처지,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것도 없는데 지금 억울하게 붙들려 있다, 이걸 생각하면은 자기를 지금 붙들어 신문하려고 하는 아그리빠나 베스도에게 악한 감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 사람 똑바로 바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부터 반발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자기의 무지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질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었다면 분명히 아그리빠나 이 헤로드 총독은 유대인들이 저 사람을 고소할 만하구나, 아주 못됐구나, 이런 평가를 분명히 내릴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그 행사가 악한 게 없다, 결박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도 어떤 반발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떤 그들 감정적인 대립이 나오지 아니했기 때문에 생긴 그러한 평가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둬야 될 것은 바울이 안 믿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우리도 그렇자, 지금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억울한 처지에 붙으려면은 좀 속이 상하고 뒤틀림이 되고 뭔가 좀 반발이 나올 만도 한데 그런 모습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좀 살피자 그 말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그 처지와 형편과 상황들, 이런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일으키신 일이었다는 그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반발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주님의 사환일 뿐이고 주님의 증인일 뿐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사환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어떤 반발이든 어떤 그 속상함이든 그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기회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매를 맞고 어떤 고난을 당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모든 것까지 다 기회를 삼아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열심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열심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은 과연 어떤 무슨 열심, 어떤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걸 돌아오면은 참 우리가 너무 열심히 곁길로 많이 새는 경우가 좀 많다는 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어떤 그런 열심보다도 내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 쏟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여지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을 잘 아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에게 바울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 있냐 말이죠.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 바울 아 참 그 전도 많이 한 분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 다니며 전도 많이 한 그런 분으로 기억될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그냥 뭐 성경에 등장하는 한 뭐 위대한 뭐 사람 이렇게도 등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뭔가 우리하고는 다른 믿음이 좋은 위대한 분 이렇게는 남을 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처럼 들어 사용하겠다,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겠다, 이렇게 나오신다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나를 사도 바울처럼 하겠다, 그렇게 쓰겠다, 이렇게 하신다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겠냐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은 그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일들, 그런 것들은 칭찬을 하고 높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위대합니다. 이렇게 높이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은 좀 멀리하고 거부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지금 은연중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행한 일은 좋지만은 나보고 그렇게 하는 건 내가 못하겠다. 결국 나는 바울처럼은 안 되고 그렇게 되기 싫고 그냥 옆에 떨어져가지고 바울을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그걸로 내 몫을 다하겠습니다. 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바울이나 또 어떤 선지자나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은 그건 단지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 모습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옛날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은 이런 거다. 신앙으로 살았던 그런 분들의 일들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신앙이란 이런 거다. 우리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참된 신앙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참 낱낱이 제시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바울의 삶은 이런 것이었다. 그게 참된 신앙이었는데 너희들도 이러한 신앙으로 들어오라.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그리빠와 베스도에게 신문을 받은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탈리아로 이제 호송이 되어 갑니다. 죄수로 호송이 되는 것이죠. 죄수로. 분명히 앞에서 사도 바울은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죄 없다. 결박당할 만한 일이 없다. 무혐의 판정을 받았으면은 아그리빠나 베스도도 이 죄가 바울의 죄가 없기 때문에 풀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풀어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가이사 황제한테 상소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로마법은 상소한 자는 그 앞에 가서 재판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가 마음대로 놓아줄 수가 없는 것이요. 죄 없다 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황제에게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게 법이란 말이죠. 그걸 제가 가만히 보면서 내가 이런 경우라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 가만 생각하니까 제 같으면은 괜히 상소했다. 또 이런 후회감이 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그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은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빠 왕이 저건 죄 없다 이렇게 여겼으니까 금방 풀어줄 게 아니냐 말이죠. 그럼 괜히 내가 상소해가지고 풀려날 걸 못 풀려놨다, 나 상소 취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아진다는 것이 뭐냐면은 내 어떤 그 편함이라는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생각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과 우리의 생각이 참 다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중점이 내게 쏠려있다 그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또 편한 길을 가게 되고 내가 손해 안 보는 그런 길을 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연구의 목적이고 초점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까, 항상 생각이 그쪽으로 몰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차원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서 나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렇게 살았다 한 분을 우리가 보면서 참 그 앞에서 내가 내 생각에 치우쳐 살아가는 나의 못난 그런 모습을 발견을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아하, 나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님이 내 속에 중심에 살아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구나, 그런 답을 내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힘을 쓰고 기도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모습이 되어지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그 삶이 우리를 그러한 삶의 정신으로 지금 이끌어 가려고 오늘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다는 것,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거기 없이 그냥 보면서 야 바울 대단하네, 신앙 좋네 이렇게 돼버린다면은 나는 나고 바울은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잘못된 그 시각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의 로마 행은 사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 아닙니까?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시는 것인데, 또 바울도 로마로 가기를 참 원했습니다. 로마에 그 복음을 전하겠다 굉장히 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로마로 보내는 건 좋은데, 이왕 보내려면은 편히 가게 하면 안 되냐 그 말입니다. 편안하게 그래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뭐 죄수에 풀려나가지고 일반 백성으로 좋은 차 타고, 뭐 차가 그것도 없었겠죠. 어쨌든 뭐 좋은 배 타고 뭐 띵가띵가 하면서 뭐 그렇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게 더 오히려 안 좋겠는가, 이런 생각이 또 우리에게 살포시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봐요. 그냥 배를 타고 죄수로 가는데도 풍랑이 나오고 순탄치 못하게 어렵게 가고 있는 그러한 그 인생길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대체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인도하시느냐, 그걸 우리가 좀 깊이 묵상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왜 그렇게 인도를 하실 수밖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죄수가 아니고 그냥 풀려나가지고 일반 백성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오지만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죄수가 아닌 몸으로 로마에 갔을 때에는 황제 앞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백성으로 황제를 어떻게 만납니까? 못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려는 무리가 도처에 깔려있는데 일반 백성으로 풀려나가지고 그냥 한다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이란 말이죠. 근데 제수를 할 때에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군대가 바울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수로서 가는 그것이 안전한 길이고 황제 앞에 서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 바울 개인으로 보면은 참 이게 길이 막 가시밭길이고 참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생길이지만은 어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 보면은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성공적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 근데 바울 개인에게 어쨌든 고난이고 고통이라 그 말입니다. 바울 개인에게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난이나 고통으로 여기지를 아니했죠. 왜? 하나님 하시는 일로 그렇게 여기고 다만 바울은 그 일에 순종을 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울의 신앙적인 성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 같으면 어찌했을까 말이죠. 우리 같으면은 비록 죄가 없으나 죄수로 끌려간다. 죄수로 끌려간 것 자체가 자존심상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수로 붙들려가는데 저 사람 평소에 나한테 감정한 저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이 더 나를 못 견디게 하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든 죄가 없더라 할지라도 죄수로 붙들려간다 했을 때에 참 고소하다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내가 할 때는 죄수가 된 그 신 자존심이 막 상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 일보다는 나를 생각한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교회 다닌다고 나를 싫어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내 하는 일이 잘 되고 힘들 때에 그건 견딜 수가 있는데 견디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 다니는 걸 못마땅히 여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내가 잘 못된 걸 봤을 때에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 별 수 없다라는 그런 조롱을 참 견디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존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너보다 내가 더 낫다는 거 이걸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 말. 그게 자존심 싸움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못마땅히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였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 앞에 좀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는 예수를 내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다 이걸 보여줌으로써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는 그게 인간의 복수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자원심이랄지 복수심이랄지 미움이랄지 내 증명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온통 관심은 복음이 전해진 여기에만 쏠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겠다 감사하겠다 그런 분이 사도바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있을 때에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가지고 이런 길을 틈타가지고 내가 바울보다 나아지겠다 또 이러한 그 속셈을 가지고 복음을 전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도 그럼 어떻냐? 뭘 하든지 간에 예수는 전파하지 않느냐? 난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이게 사도바울 성품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게 관심이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을 두고 사는 게 바로 이런 거라 그 말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동기든 나 같은 동기든 뭐든 상관없이 예수가 전파되어진 게 아니냐? 난 그걸로 기뻐하겠노라. 예수님에게 모든 마음이 다 사로잡힌 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못하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사로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께 사로잡히를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자존심이 내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항상 그런 못난 모습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주님을 증거하고 보여준 모습이냐? 이걸로 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어떤 내 이름을 세우기 위해서 이웃과 싸우는, 항상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본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런 못난 그런 모습들을 이 바울을 통해 우리가 낱낱이 들여다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그 죄수로 로마로 이제 호송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바울의 인생이 세상 기준 볼 땐 분명히 실패한 게 아니겠습니까? 뭐 예수를 믿었는데 잘 된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갈수록 해산이라고 붙들려고 매맞고 죽을 고비 수차례 넘기고, 이게 바울의 예수 믿는 인생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 남들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오히려 안 믿었을 때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좀 망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세상 기준이라면 자, 여러분은 그런 바울의 인생을 실패로 보겠습니까? 실패로 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그걸 성공이라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실패한 거지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뭘 하겠습니까? 지극히 잘 돼가고 있는, 지극히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도 그 바울의 인생 보면서 예 맞소 성공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다시 말해 하나님 그래 너희 그런 성공 주겠다 이렇게 나오신다면은 어떻게 대답하겠냐 그 말입니다. 다 힘든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문제라 그 말이죠. 나를 그렇게 만들게 할 때에는 내 속에서는 아이고 좀 나중에 좀 합시다, 근데 이런 말이 안 나오냐 그 말이죠. 지금은 내일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 봅시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이러한 그 주님께 사로잡혀 살아가 이런 분들 볼 때에 어떤 우리의 신앙을 도대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 하는 것이죠. 참 부끄러운 모습밖에 안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놓을 것도 없고 잘했다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런 게 바로 우리들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다시 말하지만은 하나님 기준에 보면 지극히 잘 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하시고 뜻하신 대로 모든 일이 착착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인생에서 원망이 안 나오고 다툼 그 반발이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자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시각을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만한데 원망 대신에 기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바울의 그러한 삶을 참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 속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나를 바울 같은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정으로 그런 열망, 그런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됩니다. 그게 참된 신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세상 기준 말고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걸 보지 말고 바울이 자기 인생을 이해하는 그런 시작을 우리가 배워서 아, 믿음이란 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딱 맡겨놓고 저당 잡혀놓고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참된 인생이다. 이걸 새롭게 여러분이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저도 그렇지만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실패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시각으로 바울을 보니까 참 바울의 삶이 실패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도 실패는 싫어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솔직히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실패를 싫어하지만은, 자, 그러면은, 왜 내가 실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왜 실패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고난 싫어하지만은, 왜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여러분이 한 가지만이라 제시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이유도 제시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면 안 된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잘한 게 있어 실패하면 안 된다 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고난받으면 안 되는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예, 이것이 내 몫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길을 순종하는 이것이 신앙적 성품이고 그 성품을 가리켜 해서 온유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온유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우리의 배 타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우리의 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누가가 함께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가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2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누가와 아리스다고란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 그런 길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의사였죠. 그래 의사로서 바울을 극진히 보살폈을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튿날 시돈의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 허락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리오란 사람은 로마 군사 백부장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인데 죄수로 대접받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죄수면은 감시를 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배가 시돈에 대가지고 그때는 제수선이 무역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배를 대가지고 짐을 풀고 다시 쉰단 말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시간 동안에 바울 보고 그 친구 만나고 온나 그런 제수가 어디 있습니까? 제수인데 제수 대접을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좋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신앙 좋다는 것은 성경 열심히 보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가지고 신앙 좋다 이런 평가를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성품적인 면으로 드러나야 된단 말입니다. 뭐 성경도 많이 보고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신앙 좋다 이런 평가를 듣고 있는데 어떤 사회에 뛰어 들어가면 신뢰받지 못하고 욕만 뒷따기 먹고 있다면 그건 신앙 좋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는 그 공부만 잘하면 최고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공부 잘하면 사고를 쳐도 그냥 넘어가 봐줍니다. 착한 사람인데 뭐 실수했겠지. 공부 잘하면 무조건 착한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분위기입니다. 근데 공부 못한 애가 사고를 치면은 그럴 줄 알았다. 실상주패버리죠 그만. 담배를 피워도 공부 잘하는 애가 피면은 봐줍니다. 앞으로 피지 말아라. 착한지 아는데 이게 나쁜 거다. 못한 애가 담배를 피면요. 죽어 맞아요. 지금은 못 때리지만은. 우리나라 부인은 공부 잘하면 최고라 그 말입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게 그게 진짜 실력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날 교회는요,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뭐 많이만 하면은 다 좋게 봐버립니다. 그게 분위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은 교회 큰 소리 쳐도 야, 그럴만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뭐 말 한마디면은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말이지 핀자 팍조부리 않습니까? 바울의 신앙은요 열심히 전도했다 그것까지 신앙했다 이렇게 보지 마십시오. 바울의 신앙 좋은 것은 성품적인 면에서 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고 받으리냐 바로 그 성품이라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온유한 성품 그게 좋은 신앙이죠. 이게 주님의 성품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성품이 이 죄수로 끌려가는 가운데서도 군대 백부장에게 친절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진 것이 아니겠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인내가 있고 겸손이 있고 온유와 감사함이 있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말한 대로 공부 잘한다 훌륭한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있다 해가지고 훌륭한 신앙이다 이런 단정 내릴 수가 없습니다. 과연 그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좋은 신앙이죠. 공부 얘기 나왔으니까는 말인데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공부를 성적으로 따지면은 참 그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몇 등 했으니까 너 공부 못했다, 잘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좀 삼가하실 필요가 많아요. 공부에 중요한 건 성실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애들에게 말 그겁니다. 몇 등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다. 근데 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뭐 했는가, 나는 그것만 따지겠다. 그럼 우리 아들이 이제 그렇죠. 점수 떨어지면 그냥 열심히 했는데 그럼 무사 통과입니다. 어쨌든 간에 열심히 했는데 그럼 무사 통과예요. 공부라고 하는 성실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몇 등 했느냐 그게 기준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뭘 얼마나 많이 보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에 대한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습니까?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빌빌 놀아도 주님께 대한 성실한 마음으로 내 삶에서 주를 만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다면, 온유한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건 신앙 좋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